마르크 샤갈은 그의 나이 23살에 지금의 벨라루스의 도시 비첩스크에서 벨라 로젠벨트를 만납니다. 그는 한눈에 사랑에 빠지는데 샤갈 스스로 쓴 몇 안 되는 기록 중 나의 삶이라는 글에서 그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녀는 누구일까? 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아니다. 나는 그녀를 따라가 그녀가 누군지 보고 싶었다. 그녀는 혼자다. 완전히 혼자. 갑자기 문득 나는 태아와 함께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녀와 함께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침묵은 내 것이었고 그녀의 눈동자도 내 것이었다. 그녀는 마치 내 어린 시절과 부모님, 내 미래를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고 나를 관통해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샤갈은 유대인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아홉 남매의 마디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생선 가게에서 허드렛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야채를 팔았던 까닭에 빈민가에서 나고 자라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도 못했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질 못하던 환경 속에서 부유한 유대인의 딸이자 명문 교육까지 받은 벨라는 너무나 먼 곳에 있던 여자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예술가들에게 뮤즈라는 존재는 필수 불가결하죠. 그건 마치 어떤 특별한 맛을 내는 특별한 재료와 같습니다. 다만 흔하게 구할 수가 없어서 그 맛을 내지 못한 채 비슷한 맛을 흉내내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다 갑자기 내 앞에 등장했을 때 간이 맞고 모양도 맞는 완성품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맛깔나는 재료 또한 몇 번을 이리저리 사용해보고는 금세 실증이 나는지 다른 재료를 찾아 떠나버리는 것도 예술가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 샤갈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에게 벨라는 그저 사랑하는 연인도, 가정의 어머니도, 특별한 한순간을 채우는 뮤즈도 아니었던 듯 합니다. 샤갈에게 벨라는 이야기 그 자체였죠. 오프닝이 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T의 5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차 만드는 남자 정다인입니다. 프로젝트 T의 삼삼하기 그지없는 방송은 www.projectea.com을 통해서 언제나 재청취가 가능합니다. 아무 검색창에서나 프로젝트 T를 치시면 들을 거리와 읽을 거리가 가득한 홈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샤갈은요, 1887년 러시아 제국이었을 당시, 소비에트 연방 이전의 러시아 제국이었죠. 러시아 제국의 리오즈나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지금의 벨라루스의 영토죠. 거기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 샤갈의 집안도요, 그리고 벨라의 집안도 모두 유대인의 후손들이었죠. 그리고 대도시였던 근처 비첩스크는 그림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교회당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옛날 스페인의 제국령이었을 당시 이 주변 문화권의 중심지였던 까닭으로 일종의 러시아의 똘레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도 2차 대전의 와중에 모두 파괴되었지만 말이죠. 샤갈의 가족은요, 1906년입니다. 러시아 예술의 중심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이곳에서 유대인들은요, 통행증이 없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갈은 가까스로 친구들을 통해서 임시 통행증을 얻어서 예술학교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곳에서 한 2년 정도, 네, 공부를 하는 동안, 그 전 세기죠. 네, 지난 세기부터 유행하던 자연주의의 초상화나 풍경화를 연습하게 됩니다. 풍경 있는 그대로를, 네, 화폭으로 옮겨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샤갈의 극초기 작품들에서 이런 경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네, 레온 박스트라는 사람 아래서 여러 가지 지적 자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실험극들을 접하게 됐고요. 폴 고갱 작품들을 특히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같은 유대인이자 유명한 장식 디자이너이기도 했고 발레 무대와 그 의상 디자인이기도 했던 이 레온 박스트의 박스트를 네, 롤모델 삼아서 스펀지처럼 세상을 빨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박스트는 1년 뒤에 파리로 이사하게 되는데요. 이게 샤갈에게는 큰 자극이 되었나 봅니다. 존뜨기에게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상징이 되는 그 문화의 중심지 역시 네, 시원찮았다는 걸까요? 네, 파리로 이사하는 자신의 스승을 보면서 큰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리 유학을 결심하게 됐죠. 후에 평론가인 레이먼드 코크니에가 이렇게 이 사건을 정리합니다. 샤갈은 당시 주류 예술계로 접어들려고 하고 있었고 도제 생활은 이제 끝에 접어들었다. 도제 생활이라고 하는 게 스승과 함께 지내면서 그 스승의 작품 세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끝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의 삶에서 중요한 유년의 경험을 던져주었다. 실제로 샤갈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이 러시아에서 지냈을 때 러시아에 지금 여러 이제 죄송합니다. 러시아의 소비에트 연방일 당시에 러시아 연방에 이렇게 속했던 여러 나라들, 벨라루스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에서 나는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말년에까지 계속해서 그 작품에 드러나죠. 그 파리 유학이 정해지고 나서 종종 자신의 고향인 비첩스크를 방문을 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지금은 파괴돼서 없다지만 기록을 보면 아주 오래된 목재 건물들과 아름다운 장식물들이 많았다고 하니까 이 젊은 패기로 가득 찬 이 예술가에게 샤갈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겠죠. 근데 사실 그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오프닝에서 설명드린 벨라가 바로 거기 있었죠. 벨라라는 이름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벨라. 벨라라고 하죠. 이탈리아어로. 네, 그래서 벨라가 있었는데 당시 이 샤갈한테는 테아라는 네,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였죠. 근데 이 테아가 소개시켜줬던 지인 이 벨라를 보는 순간 잘못된 만남이죠. 나는 순선 의도로 내 남자친구에게 내 친구로 소개시켜줬는데 그 뒤부터 둘은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점점 나와 연락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네, 가사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샤갈이 벨라를 보는 순간에 죄책감보다는 일종의 다급함을 느꼈을 것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급함이 절실함으로 바뀌게 됐고요. 결국 벨라에게 청혼을 하게 되죠. 이 샤갈의 초기작 검은 장갑을 낀 피앙세는 바로 그렇게 탄생을 합니다. 그는 빈곤함을 벗삼아서 자랐지만 순수와 열정의 결정체로서 결혼이라는 것을 꿈꾸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영원한 반려자로서의 여성상이라는 것을 찾아 헤매던 이 젊은 샤갈에게 벨라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줄 대상이었던 셈이죠. 샤갈은 이 작품이 등장하기 1년 전에 네, 여자친구였던 테아를 모델로 빨간 나무 혹은 붉은 나무, Red Tree죠. 라는 작품을 완성을 합니다. 보게 되면 푸른 밤하늘의 전면에 굵은 기동에서 앙상하게 뻗어가는 이 팔방으로 어지러운 가지들이 붉게 발화하면서 주변을 밝히는 그림입니다. 아주 거칠고요. 또 굵은 네, 선의 그 표현주의 기법으로 완성을 했던 이 선 중심의 기조가 단 1년 만에 네, 태아에서 벨라로 바뀌면서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 주변을 감싸는 면 중심의 기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발전하고 네, 시의 세월이 지나면서 바로 샤갈 특유의 화풍이 되게 된 것이죠. 도도하고 수려한 이목구비의 이 벨라의 아름다움이 꽃피는 이 작품만으로도 샤갈의 그 두근거리던 심정이 사실 느껴집니다만 그의 전작들과 비교를 해보면 그 거대한 심정의 변화와 운명의 장난이라는 그 변주가 또 새삼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죠. 샤갈은 시골 미술학교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왕실 미술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드디어 파리에 입성합니다. 이게 1910년입니다. 그의 나이는 23살이었죠. 그는 당시 서구 세계를 양분하던 동구권의 그 최고 엘리트 예술 교육을 단지 3, 4년 안에 마무리를 한 셈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리언의 샤갈 작품들을 보면서 그의 그 틀 없는 자유분방함이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 피카소와 마찬가지로 샤갈 역시 초엘리트 출신인 겁니다. 물론 집안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 수준은 그랬다는 것이죠. 자신의 약혼자와 이제 떨어지게 된 샤갈. 네, 나이도 어리지 않습니까? 이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파리로 넘어간 샤갈은 조급했겠죠. 뭐 어떤 젊은이가 그 나이에 조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억지로 일을 뭐 진행을 시켜서 누군가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그 본능과 이성을 좀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생각이 듭니다. 당시 파리는요, 피카소를 테두리로 하는 그 큐비즘이라고 하죠. 네, 큐비즘이 압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워낙 피카소도 아주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여튼 큐비즘이 압도를 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샤갈이 도착한 그 즈음에, 그 큐비즘에 이제 발을 딛는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자신이 러시아에서 발전을 시켜서 그 무르익혀온 그 색채감, 그리고 대담한 감성이죠. 이게 당시 파리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여러 화가들과도 어울리긴 했지만 그 아방가르드 시인들과 잘 지냈는데 가령 기욤 아폴리네르 같은 사람은 그에게 대단히 강렬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빛과 자유의 도시에서 샤갈의 유일한 외로움은 그가 프랑스어를 할 줄 모른다라는 사실뿐이었고요. 그는 라팔레트의 우등 수강생이면서 동시에 루브르에서 날마다 그림을 공부하고 연습하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만 3년의 시간이 그렇게 꿈처럼 지나갑니다. 이 만 3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그 한국을 떠나서 이제 외국에 공부를 하러 가는 이 유학생들이 이제 김치와 그 된장찌개의 냄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걸 추억으로 꿈꾸게 되는 잘 기억나지는 않고 뭔가 아련한 기억으로 남게 되는 딱 그 정도의 시간이에요. 네, 샤갈 역시 이제 본국에 남겨두고 온 벨라와 또 고향 생각이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그는 이제 파리에서 벗어나서 좀 더 동쪽으로 갑니다. 베를린의 한 유명 예술 딜러의 초대에 응해서 1913년에 베를린에서 개인전을 엽니다. 여기서 그의 대표적인 초기작들이죠. 내 약혼녀에게라던가 러시아 암소 그리고 다른 것들에게 같은 작품들이 이제 호평을 얻게 되고요. 이 성공을 발판 삼아서 이듬해 유명 갤러리죠. 허바스 발덴스트룸 갤러리에서 이제 완전히 네, 베를린에서의 활동의 발판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아주 대단한 성공으로 그는 여유를 찾았고 비첸스크로 네, 금이 환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벨라와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몇 주 후에 운명의 장난이죠.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러시아와 독일은 세계 2차 대전에서 견원지간이죠. 네, 원수입니다. 국경이 봉쇄가 되고요. 샤갈은 자신의 모든 기반을 뒤로 한 채 러시아, 자신의 고향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신의 어떤 화가 인생의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러시아에서는 크게 알려진 작가가 아니었으니까요. 이 가난한 그림쟁이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이 벨라의 부모님들이 결혼을 극구 반대를 하게 됩니다. 아주 가진 고생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서 네, 행복의 결실로 딸 이다가 태어나게 되고요. 그의 삶의 전부가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이 자신의 딸 이다를 모티프로 해서 모델로 삼아서 특히 샤갈이 말년에 많은 작품들을 그리기도 했죠. 샤갈은 참 많은 것을 가진 예술가입니다. 그는 뭐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정신의 지주, 마음의 기둥, 이 가족이라는 것을 향한 가치에는 비교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아방가르드 예술을 옹호하던 까닭으로 신변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감지를 하고 베를린을 거쳐서 파리로 드디어 도망가는 결정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샤갈을 프랑스 작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1922년에 그의 나이 35 정도 되나요? 예, 프랑스로 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 작가가 되게 되고요. 샤그란이 선명한 색채와 사람과 동물이 뒤섞여 있는 이 환상하고 몽환적인 이야기로 그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샤갈의 그림 어떤 순간, 어느 기점에서부터 재미난 우화와 즐거운 파티, 뛰어오르고 날아다니는 오브제들 사이에서 우울함과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가 중년이 되었을 때, 그리고 작가로서 명성이 한창 솟아오르고 있던 그때, 벨라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고향에 등 돌리는 일이 못내 평생의 한으로 다가왔던 이한 인간에게 남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의미를 부여했던 자신의 반쪽과의 이별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그는 9개월간 붓을 한 번도 들지 않았고요. 집안에 걸려있는 모든 그림들을 벽 쪽으로 돌려 세워 놨다고 합니다. 그는 붓을 들수 없었습니다. 마치 저번 주 저희 방송에 월터 스토프와 루이스, 박완서와 줄리안 반스의 이야기처럼 그는 어떠한 새로운 이야기도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붓을 들었을 때 비로소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샤갈의, 오직 샤갈만의 화풍이 완성되었습니다. 프로젝트 T 51화 방송, 그리고 맛의 주변 51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차 마시는 남자, 네, 정다인입니다. 이러면, 네, 의뢰 바로 앞에서 안녕하세요, 커피 만드는 여자 세라입니다 라고 응수를 해 주셔야 하는데, 오늘 저는 마치 벨라를 잃은 샤갈처럼 혼자 녹음실에 앉아서, 네, 외로이 마이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세라가 세상을 떠났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세라가 참 훌륭한 바리스타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에너지를 쏟았죠. 제가 그 누구보다도 그 10년 정도의 시간을 잘 봐왔던 한 증인으로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빠른 승진과 명예를 얻었지만, 동시에 몸이 혹사당해서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제가 그 종종 들었는데, 드디어 다리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하는 도중에, 네, 이제 힘들어서 병원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입원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원을 해서도 전화를 해서는, 아, 이거 우리 프로젝트 팀 녹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프로 정신을 보여주었지만, 네, 제가 그리고 저희, 네, 프로젝트 T 팀에서 그런 세라를 만류하고, 네, 치료를 하라, 네, 몸이 완쾌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번 주 혹은 어쩌면 다음 주 정도까지는, 네, 1인 방송으로 가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맛의 주변을 저 혼자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오프닝에서 샤갈 이야기를 갑자기 들고 왔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쉐라. 그러고 보니까 저희 프로젝트 T에서 다루었던 외국 화가들은 전부 다 두 글자네요. 네, 쉐라의 그림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샤갈을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주제가요, 이 방송만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저희가 매주 주제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죠. 제가 좀 간과했던 부분이기도 하네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매주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하트는 붉은색이라는 뜻입니다. 네. 아, 뜻이 아니죠. 하트는 붉은색이라는 말인데, 여기에 어울리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꾸며 볼까 했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티는요, 네, 대홍포입니다. 대홍포 하면은 분명히 예전에 분명히 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전에 대홍포를 방송을 했었죠. 이 대홍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와 맛 그리고 제가 갖고 온 어떤 샤갈의 특정한 그림이 경향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억지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억지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있어서 저는 이제 대홍포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대홍포를 왜 갖고 왔느냐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방송에서 옛날에 다룬 적이 있었죠. 대홍포 황자로 하면 클대자 붉은 홍자 그리고 도포자락 홍포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붉은 도포자락이라는 뜻이죠. 펄럭펄럭 그 바람에 나부끼는 이 도포자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그 대륙의 기상 네 그렇죠. 상징하는 그 인민깃발, 인민기라고 하죠. 얼마 전에,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중국에 또, 무슨 날이었죠? 대승절이라고 하나요? 네, 그것도 기억이 나네요. 뭐, 혁명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남성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를 또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붉은 도포자락은 장군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네, 무이암차의 삼총차. 삼총사가 있죠. 이 대홍포와 육계와 수선. 네, 이 삼총사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은 맏형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 대홍포 강렬한 붉은 빛깔 그 색깔과 어떤 진한 여운 그리고 우리고 난 찻잎이 아주 새까맣 정도로 그 진한 젓갈색의 무언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실상 그 중국차를 파는 카페라든지 중국차 동호회를 가게 되면요 의외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참 많은 차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만들어지는 업체나 지역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홍포를 이 가로지르는 맛의 줄기는요 부드러움입니다. 샤갈의 후기작 중에 성경을 모티프로 한 연작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그림 안에는요 온통 붉은색들로 채워져 있죠. 밤인지 낮인지 알기 어려운 그런 붉은 하늘 그리고 땅과 들판과 붉은 강이 펼쳐져 있고요. 거기에 하얀 신부복을 입은 여인이 남성과 함께 서 있다던가 아니면 머리를 곱게 흐트러뜨린 채 누워 있다던가 하늘을 날아다니던가 합니다. 샤갈은 다양한 색을 소화하는 걸 좋아했는데요. 그 선을 중심으로 화폭을 채우기보다는 면을 중심으로 쓰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경계선이 모호하고 또렷하지를 않아서 네, 도발적이고 과감한 구도가 이 각가지 색채 미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감칠맛.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죠. 그래서 빛나는데요. 그는 젊었을 적에 그 사랑하는 여인. 이 벨라를 만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강렬한 그 일종의 표현주의식이죠. 예, 그림을 그렸지만 그건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주 거칠고 빳빳한 질감의 선들에 비해서 이 샤갈의 후기 연작은요. 마치 꿈처럼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꿈이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경계도 없고요. 뚜렷한 이유도 없고요. 사실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그냥 한 덩어리들의 연속이죠. 이런 경계 없이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샤갈의 화풍이 바로 여기서도 등장을 하죠. 자, 붉고 빛나면서 경계가 없고 그리고 따뜻하면서 이 모두를 아우르는 부드러운 것. 사실 대홍포의 특징입니다. 대홍포는 이 복건성의 무이산 일대에서 나죠. 우리가 아는 그 무이암차. 그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바위, 그 구글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무이암차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듬성듬성 있고요. 거기 막 나무가 매달려 있기도 하고 그래요. 네. 거기에서 자라는 찻잎은 사실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순전히 요것들로만 만들어지는 대홍포는요. 한 근, 500g입니다. 한 근에 수천만 원 정도 하죠. 실제로 이 일대에 나는 차들만 모아놓은 걸 이제 정암차라고 하는데 요거는 작년 기준인가요? 네, 500g에 2천만 원 정도 했죠. 그 일대를 정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주변 이 정암 지역을 주변을 둘러싼 보다 넓은 지역 이 지역을 반암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선 저 멀리 이 정암 지역에 그 바위들이 눈에 보이는 곳이죠. 근데 이제 무위암차가 워낙 인기와 명성이 높으니까 그 수량을 감당하지를 못하게 되고요. 이러니까 정암 지역에 있는 이 차나무 품종을 이식을 해서 보다 드넓은 지역으로 옮겨 심게 됩니다. 요걸 외산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새 들어오는 대부분의 무위암차들은 바로 이 외산 지역에서 난 차들입니다. 근데 이제 드물게도 정암과 반암 지역에 찻잎들을 일정 비율로 섞어서 보다 완연한 대홍포의 맛을 내려는 이들 역시 존재를 하죠. 그 맛이 참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붉은 돋보자락에 어울리는 강렬한 남성적인 힘의 상징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름과는 완전히 다르게 아주 보드랍기 때문에 맛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을 일종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연인의 손바닥 같이 이렇게 감싸 안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힘들고 울적하고 할 때 말도 도움이 되죠. 같이 술잔을 기울여주는 친구도 참 좋고 고맙고 한데 위로가 되는 연인의 손 이걸 경험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힘이 되죠. 등이나 어깨나 뭐 머리나 어디든 이 연인의 손바닥이 주는 그 따뜻한 감촉이 큰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국지적인 면적이죠. 뭐 연인의 손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공룡만 하지도 않고 코끼리 발만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 작은 부위가 우리 살결에 이렇게 딱 닿았을 때 이 번져나가는 온기라는 게 있죠. 대홍포는 그런 맛의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로가 되는 그 연인의 손처럼 또 품 안에서 나는 그런 향기도 있지 않습니까? 차분한 향기나 살결처럼 대홍포는 사실 펄럭이는 돋보자락이 아니라 오들오들 떨면서 한참을 걷고 있는 이 기진맥진한 내 몸을 이렇게 감싸서 덮어주는 그런 돋보자락인 셈이죠. 언젠가 여러분과 사실 그 좋은 대홍포 함께 나눌 수 있는 곳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개할 기회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 싶네요. 세라에게 그 어느 때보다 위로와 그리고 또 안락한 돋보자락이 감싸 안아줄 돋보자락이 필요한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팟빵에서 후원도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나눠주시고 합니다. 더불어서 저희 사실 페이스북에서요. 검색창에 프로젝트 T, 한글로 프로젝트하고 영어로 그냥 알파벳 T 있지 않습니까? ABCD 할 때 그 T, 프로젝트 T를 검색하시면 저희 페이지도 나오고요. 페이스북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 주소 검색창에 projectea.com projectea.com입니다. 이걸 치시면 저희 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게시물에 이번 주 저희 게시물에 댓글 남겨주세요. 힘이 되어주셔서 세라가 빨리 질병은 아니니까요. 힘을 내서 치료를 하고 또 저희 프로젝트 T 방송에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 혼자지만 별점은 매겨봐야 되겠죠. 예전에 제가 대홍포를 몇 점을 줬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분명히 한 3.5점에서 4점 정도를 줬을 겁니다. 제가 항상 별점을 좀 짜게 주는 편이지만 대홍포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진짜 괜찮은 대홍포를 마시고 왔어요. 이게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그 가격대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고로 좋은 블렌딩을 한 대홍포. 사실 정암차라고 뭐 얘기를 하는 그 지역에 나는 순수한 잎 100%의 대홍포는 1년에 한 번 정도 마실 기회가 있을까 말까. 보통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사실 그것들을 갖고 제가 별점을 매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마신 이 블렌딩한 대홍포 10월쯤 해서 제가 그곳을 소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대홍포는 이번 주 제 별점으로 3.8점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마저 저희 피차 일반 후반 클로징 이야기 들으시면서 샤갈과 이번 주 주제 하트는 빨간색이다 이야기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이번 여름 유럽 여행을 다녀오면서 니스를 들렀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해안도시죠. 이 니스를 떠나올 때요, 저는 인쇄된 그림 한 장을 사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구를 해놓고 집에 걸어놨죠. 사실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의 초기작도 있었기 때문에 중간 크기 정도의 엽서 같은 것들도 사긴 했습니다만 큰 그림은 요거 한 장이었습니다. 이 니스에 가시면 이 샤갈 미술관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면 어떤 방 한 구석에 어떤 방 한 구석에 아니죠. 어떤 방 하나를 이 성경 중 아가서라는 경전이 있죠. 이 아가서 속에 이야기를 모티브로 오롯이 꾸며놨습니다. 방 입구에는 불어로 다음과 같이 써있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 마치 어떤 축제와 연회와 호혜를 베푸는 듯한 이런 파티, 축제 현장을 상징한 듯한 이 이야기가 연작으로 빨갛게 시리즈로 걸려 있습니다. 피카소한테 청색기가 있었고 적색기가 있었고 뭐 황색기가 있었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그것처럼 아내 벨라의 죽음 이후에 대중들이 대부분 기억하는 이 샤갈의 수많은 걸작들 쏟아져 났죠. 그 사이에 사실 그는 이런 마스터피스들 사이에 간간이 그리고 틈틈이 이 성경의 구절들과 탈무드 혹은 이소부화의 에피소드들을 특별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남겨놨습니다. 마치 수행자가 경전에 있는 구절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뭔가 결과를 남겨놓는 것처럼 말이죠. 붉은색을 기조로 쌓아 올린 이 방의 십수점의 작품들은 모두 이 아가서라는 경전의 구절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온 그림 중 하나도 이건데요. 이 아래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리며 이르기를 나의 유누이여, 나의 사랑이여, 나의 비둘기여,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카락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가로로 길쭉한 직사각형의 캔버스는 붉은 밤하늘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갈기가 푸른 백마의 등에 왕관을 쓴 초록 얼굴의 남자와 하얀 긴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올라타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말은 꽃다발을 든 채 하늘을 질주하고 있고요. 그 아래로 저 멀리 종탑이 하나 보이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 나와서 한바탕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좌우에서 날면서 나팔을 불고요. 새가 날아다니고 갖가지 색을 빛내며 주변을 밝히는 나무 한 그루가 이 모든 이들의 등 뒤에서 홀로 반짝입니다. 백마의 날개는 한쪽은 밤하늘에 젖어서 붉고요. 한쪽은 웬일인지 모르게 노랗게 팔랑거리고 있죠. 이 모든 풍경이요, 언뜻 보기에는 처음 보시면 매우 기괴하고 어두우면서 혹자는 무서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샤갈은 러시아 제국령이었던 여러 도시들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민속을 접하고 전설들과 이야기도 수집 했다고 하죠. 아내 벨라와의 만남, 오랜 도시에서 뿜어내는 향취, 애틋한 이야기들과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뒤섞여서 밀려오는 그 회환. 결과적으로 그림으로 드러났지만 사실 저는 아직 알 수 없죠. 그게 무슨 마음인지 어떤 감정인지요. 샤갈은 그의 아내가 죽고 9개월 뒤에 붓을 들여서 두 작품을 완성합니다. 하나는 그녀의 주변이라는 작품이고요. 또 하나는 화촉입니다. 샤갈의 수많은 걸작 중에서 빛나는 이 두 작품 안에는 전면에 모두 벨라가 서 있습니다. 시집가는 신부를 중앙에 배치하고요. 여러 인물과 동물, 오브제들로 그 주변을 꾸미는 원근 없이 위아래 좌우 없이 둘러싸서 꾸미는 그 샤갈 특유의 구도가 잊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타고 그림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죠. 그가 벨라와 결혼하기 6년 전에 그렸던 그녀의 초상화 속에는 당당하고 또렷한 여인 한 명이 어깨를 펴고 허리에 손을 짚은 채 서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벨라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샤갈의 그림 속에서 신부는 언제나 저 멀리에 서 있습니다. 이리로 다가오는 듯하지만 거리는 좁혀지질 않네요. 그거 마치 영혼 같습니다. 이승에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아내는 저 멀리서 나를 바라볼 뿐 또렷이 보고 싶어도 다가갈 수 없고 얼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사람 얼굴을 그리듯이 점 하나, 선 몇 개가 끝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주제에 대해서 참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죠. 사랑은 언제 깊어지는 걸까요? 옛날에 어렸을 때 본 그 드라마에도 그런 가사가 나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라지만 사실 사랑은 도박과 같아서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강렬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다 타고 꺼져버린 촛불처럼 쓰러지거나 합니다. 샤갈의 경우에는 전자였던 듯합니다. 기억은 희미해져가고 사랑하던 이는 그 이야기 혹은 이미지로만 남아서 그녀가 입은 웨딩드레스만 이 그림 전체에서 세상을 밝히고 있죠. 아가서를 모티프로 한 모든 작품에는 그녀가 서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예배당에서 갓 나온 수줍은 아가씨로 그려져 있고요. 어떤 그림에는 웨딩 마치가 이제 끝나고 저 멀리 새로운 세상으로 날아가는 신부로 그려져 있고 어떤 곳에서는 꽃 한 다발을 들고 사랑의 달콤함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소녀로 또 어떤 공간에서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황홀했던 한 대상으로서 벨라가 존재합니다. 글쎄요. 샤갈이 말년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왕성한 활동을 한 작가였고요.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니스의 오페라하우스 천장 벽면에 프레스코 기법으로 벽화를 그린 그런 인물입니다. 니스를 상징하고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그는 죽을 때까지 살아 명성을 누린 몇 안 되는 거장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화가들, 회화 화가들 중에 20세기를 대표하는 두 명의 작가를 꼽으라면 항상 피카소와 샤갈이 들어가죠. 그는 벨라가 죽은 지 8년이 지나서 다른 유대인 여성이었던 발렌티나와 만나 결혼하고 활력을 되찾습니다. 그는 98살까지 살았고요. 85년에 죽었습니다. 죽기 12년 전에는 프랑스가 샤갈의 이름을 딴 그의 전용 미술관을 건립해서 선물로 줬죠. 근데요, 그의 인생 중에 오직 30년 정도,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시간만 벨라와 함께 한 셈입니다. 그리고 벨라가 떠나고 난 나머지 인생의 절반, 그는 벨라에게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대한 성자와 성인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그는 모든 빛과 에너지의 중심이자 참회와 기억의 한 가운데 그녀를 옮겨놓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쇠약해져가는 그 육신과 반대로 더욱더 꿈속으로 처음으로 시작으로 젊음으로 돌아가는 샤갈의 마음, 그 마음이 담겨있는 그림이 참 좋네요. 여기까지 프로젝트 T의 5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차 마시는 남자 정다인이었습니다.